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13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한 보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 등 4명이 중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크루즈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처벌할 법안을 지지했으며 미국은 신장 지역 당서계장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이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중미 관계에 손상을 입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 후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 제품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화장품과 비누, 여성용 가방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던 프랑스산 치즈와 와인은 미국 수입 업체들의 반대로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25% 관세 부여는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프랑스의 디지털세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기업이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총 수익금의 약 3%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겁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프랑스의 세금 조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는 국제 세금 부과 원칙에 어긋나고 영향을 받게 될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이란이 경제와 안보 분야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18쪽에 달하는 양국의 파트너십 최종안에 따르면 중국은 은행과 통신, 항구,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입지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국은 앞으로 25년간 이란산 석유를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지난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이란을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한 이 파트너십이 지난 6월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내각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석유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재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수 성향의 두다 현 대통령과 진보 성향의 라팔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지난 12일 각각 50%의 표를 얻으며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99% 개표 결과 두다 대통령이 51.2%로 상대 후보를 미미한 격차로 따돌리면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자신에게 표를 준 모든 유권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동성애는 공산주의보다 더욱 악한 것이라며 학교 내 동성애 인권과 관련된 수업들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유럽 폴란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로서 소련의 영향력을 크게 받았으며 소련 붉은 군대가 폴란드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폴란드는 1989년 공산주의 국가 탈퇴를 선포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해 왔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할 예정인 미군 병력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인 신의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 신의주에 있는 강안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이 화재로 화물을 가득 실은 열차 한 대가 전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 열차에는 식용유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장면은 압록강 건너편인 중국 단둥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관찰됐습니다. 현재 화재는 모두 진화됐고 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색다른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진행한 100여 건 사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실외보다 실내에서 거의 2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야외에서는 바람이 바이러스 침방울을 분산시키고 햇빛이 일부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야외에서는 바이러스가 축적돼 몸속에 흡입되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영국 레스터대학교 소속 바이러스 전문학자는 감염된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숨을 내쉴 때 실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따라 미국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는 올여름 9개의 새로운 야외 교실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5개는 개방형 텐트고요. 4개는 기숙사 옆 탁 트인 장소에 반영구적인 구조로 짓는다고 하는데요.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강의와 학생 활동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북유럽의 덴마크에서는 봄 수업을 운동장, 공원, 축구장에서 열었죠. 서로 2m 정도 떨어진 야외 도보 회의를 개최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한편 지난 주말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 해변에서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가수 사우스사이드 조니와 애즈버리 주크스의 차를 탄 채 즐기는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LA의 드라이브스루 시민권 선서식과 온라인 미팅의 초대 손님 염소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1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황해도, 평안남도, 함경남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6도, 신의주는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8도에서 24도, 함흥 17도에서 23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코디 심슨과 도나본 프랑켄 라이터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It don't matter 들어보시죠.
Taught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 미국 연방위원 4명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란 지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사건은 사람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이란 당국이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요?
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의원 등 4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화충인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 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 그리고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인데요. 모두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다들 거물급 정치인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테드 크루즈 의원, 또 마르크 루비오 의원이 지난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와서 현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방 상원 내 외교위원회 소속이고요. 이 크리스 스미스 하원위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들 위원은 그동안 줄곧 인권 문제와 법치, 홍콩 문제 등의 목소리를 높여왔었습니다.
사람 외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도 있다고요?
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중국위원회가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회가 중국의 인권 문제 법치를 살펴보고 1년에 한 번씩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화 대변인이 이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재가 미국이 최근 부과한 제재에 대응하는 조처라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제재라면 신장 지역 소수민족에 관한 제재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 전형직 고위관리 4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해서 미국 내 자산 동결 또 이들과의 사업 금지 등이 골자였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가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죠?
네, 천치안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 서기도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올라갔는데요.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소속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큰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추가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은 중국산 컴퓨터 소프트 프로그램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죠?
네, 동영상 공유를 기반으로는 틱톡 또 메신저 기능이 있는 위챗 같은 이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하면서 틱톡이나 다른 중국 SNS 앱을 금지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12일 폭스뉴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나 위챗 등 중국산 앱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케빈 메이어 신임 틱톡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미국이 꼭두각시라면서 그저 미국인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비난을 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틱톡 등 중국산 앱이 미국인들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 당국에 넘겨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걸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화춘잉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 나바로 국장 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면서 그가 한 거짓말 목록에 새로운 거짓말이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네, 최근 인도 정부도 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도가 지난달에 국가안보 위협과 공공질서 침해 등을 이유로 틱톡이나 위챗 등 거의 60개에 달하는 이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유혈 충돌을 벌이면서 두 나라 관계가 아주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처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도 안에서 틱톡 이용자가 약 1억 2천만 명으로 이용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이 약 5천만 명가량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현재 이 틱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경보도 내린 상태죠?
네, 국무부가 지난 주말에 중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각별하게 주의하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내 미국인들이 혐의를 모른 채 신문당하거나 주류에 처하거나 또 영사도움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의 대선 결과가 나왔군요.
네, 12일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두다 대통령이 약 51%, 라파오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시 시장이 49%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간신히 이겼네요.
맞습니다. 이 폴란드 선관위원장은 13일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전 투표까지 합쳐서 두다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500만 표 정도 앞서고 있어서 이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투표가 결선이었죠?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지난달 28일에 대선을 치렀는데요. 당시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1위인 두다 대통령과 2위인 트샤스코프스키 시장 간에 다시 결선 투표를 치렀습니다.
이번에 두다 대통령의 승리로 우파 집권 세력이 다시 힘을 얻겠군요.
네, 이 두다 대통령이 보수 색채가 강한 우파 정치인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파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폴란드 국민의 찬반 투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다 대통령 유세 기간 전통적인 가족관을 옹호했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다수당인 법과 정의당을 비롯한 우파 세력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맞습니다. 이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은 원래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물론 법과 정의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은 아니라고요?
네, 이 나라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요. 이 국정운영 대다수는 이 다수당 출신 총리가 맞고요. 대통령에게는 실질적으로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권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질 때 국정을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두다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두다 대통령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지난달에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두고 미국 백악관을 찾아서 이게 선거용이라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두다 대통령은 독일에서 빼내는 미군 병력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폴란드와 유럽연합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이 회원국인 폴란드 두다 정부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각을 세워왔는데요. 이 두다 대통령 재선으로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는데요. 사고 원인에 관한 설명이 나왔군요.
네, 이란 민간 항공국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네, 지난 1월 8일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방공포 부대가 수도 테헤란 근처 상공에서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지대공 미사일을 쏴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대체 사고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여객기에 미사일을 쏜 부대가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갓 이동시킨 부대였답니다. 그런데 이동한 뒤에 레이더 등의 장비들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지 못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일 이 부대가 이 중앙지휘소와 제대로 교신하지 못한 채 여객기를 적기로 판단한 뒤에 중앙지휘소 허가 없이 대공미사일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들이 제대로 대처했으면 여객기가 격추될 일이 없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란 항공국은 관련자들이 제대로 했으면 여객기가 요격 목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격추된 여행기는 당시에 정상 항로를 날고 있었다고 이란 민간 항공국은 설명했습니다.
여객기를 격추할 때 이란군이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죠?
네, 이란이 여객기를 격추하기 몇 시간 전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반격에 대비해서 이란 방공부대들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던 이유가 있었죠?
네, 미국이 1월 3일 이란군 고위 장성인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살해했는데요. 이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여객기가 떨어진 뒤에 처음에는 이란이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서방 정보기관들이 관련 증거를 내놓자 이란 정부는 자국군이 여객기를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격추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람 실수로 벌어진 거라고 했는데요.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네, 이란 정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6명을 체포했다고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비행기의 운항 기록 장치 블랙박스를 찾아서 기록을 조사하는데 블랙박스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블랙박스를 프랑스 쪽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란 정부가 지금까지 블랙박스 인계를 계속 연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정부가 블랙박스를 오는 20일에 프랑스에 인계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란에는 블랙박스에 있는 이 기록, 정보를 판독할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1일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12일 통계를 기준으로 15,300명이 집계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좀 보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 씨 감형을 둘러싸고 파동이 커지고 있고요. 프로 풋볼리그의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팀 이름을 바꾸기로 최종 결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 1일 최고 기록이 나왔다고요?
네, 주별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플로리다에서 나왔습니다. 12일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15,300명을 기록했는데요. 기존 최고 기록은 지난 4월 4일 뉴욕주에서 집계된 12,27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4월은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통계가 급증하기 시작한 초기였고요. 뉴욕주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감염의학과 존 토니 교수는요. 코로나 초기에 뉴욕에서 겪었던 사태를 연장시키는 상황이라면서 병원으로 환자가 쏟아져 들어와 의료진이 탈진에 이를 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네, 플로리다는 봉쇄 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 섣부른 행정적 판단의 영향이 지금 확진자 증가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전문가들이 짚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등 중소 행정구역 단위에서 자시 규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봉쇄 해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의 방침 자세히 들어보죠.
네, 각급 학교들의 대면 수업 전면 재개 명령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홈디포에서 개장할 수 있고 월마트에서 개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학교들도 현장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날 말했는데요. 주 5일 동안 학교 문을 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주말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학생들을 받도록 완전히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주요 교육구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외에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텍사스와 아리조나의 사정이 급한데요. 시신을 관리할 병원 영안실 수용 능력을 추구해서 냉장 트럭이 긴급 투입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3일 오후 현재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33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300만 명을 넘어선 게 불과 닷새 전인 지난 8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전문가들이 잇따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롬 애덤스 의무 총감이 12일 CBS 1일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나와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전날인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써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의 대면 수업 전면 재개 명령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다른 곳의 학교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네, 연방 정부가요 지역마다 학교 문을 다시 열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열지 않는 학교에는 연방 자금을 회수하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이 주말 동안 폭스뉴스와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더 위험해진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방역 수칙 등을 지키면 완전한 학교 정상화를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교육당국의 이런 방침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요,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아이를 동시에 학교에 모으도록 할 상황이 아니라고 버지니아주 페어폭스 카운티의 스캇 브레이 브랜드 교육감이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학생들을 한 주에 이틀씩만 등교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교사들도 있는데요. 서부 캘리포니아 아주 세크라멘토 교사연맹 측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 씨 가명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너무 엄청나서 믿기 어려운 부패를 트럼프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2일 CNN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인 로저 스톤 씨에 대한 가명을 전격 단행한 것을 가리킨 건데요. 펠로시 의장 외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요, 탄핵 가능한 비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저지른 것이라고 같은 날 ABC 디스위크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명 조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10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요, 로저 스톤 씨의 자녀 형기를 형기 면제를 공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서 이미 현저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성명에 적었는데요. 스톤은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톤 씨는 3년 4개월 형이 확정돼서 14일 조지아주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면제해준 겁니다.
우선 로저 스톤 씨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정치 전략가이자 작가입니다. 워싱턴 정치권 주변에서 이익단체나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이 로비스트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활약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 추문과 관련해서 최고 9년형을 부형받았습니다.
당초 구형량은 9년인데 선고는 3년 4개월로 많이 줄었군요.
예, 선거에 앞서서 연방 법무부가 구형량도 줄였습니다. 구형량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행정 오용이라고 공개 지적했는데요. 다음 날 갑자기 이 법무부가 형량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 씨를 위해서 법무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법무부가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연방 검사를 포함한 전직 법무부 당국자 1,100명 이상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는 등 이 파장이 커졌습니다.
구형량을 줄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판 진행 상황에도 크게 관심을 보였는데요. 스톤 씨의 담당 재판부의 에이미 버먼 잭슨 연방 판사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 판사가 이 폴 매너퍼트, 그러니까 전 공화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독방에 넣은 사람이냐라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을 어떻게 다뤘을지 궁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연방 판사협회가 비상회의 소집을 하는 등 논란이 커졌습니다.
스톤 씨가 러시아 추문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네, 총 7가지 혐의를 받았는데요. 혐의들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이 매수 혐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방해 혐의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사당국과 의회에 거짓으로 증언한 허위진술 혐의입니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11월 15일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선고 공판을 열어서 3년 4개월 형을 언도했습니다.
결국 스톤 씨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낸 밋 롬니 상원 의원은 역사적인 부패를 트럼프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증언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전 특별검사 등 수사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뮬러 전 특검이 직접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록 스톤 씨가 감형을 받았을지라도 연방 중범죄자로 남아있다면서 온당한 일이라고 1일자, 11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잔형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 팀 이름을 바꾼다고요?
네, 수도 워싱턴 DC에 연고를 둔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의 팀 레드스킨스가 앞으로 이 이름을 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구단 측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관련 검토 끝에 레드스킨스 이름과 문양을 종료시킨다고 밝히고 논의 중인 새 이름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드스킨스는 NFL 인기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름 변경 문제로 최근 몇 달 동안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도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팀이 이름을 바꾸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인종차별 논란 때문입니다. 이 레드스킨스라는 말은요, 붉은 피부라는 뜻인데요. 원주민 부족을 비하하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팀 문양에 원주민 남성의 얼굴이 담겨있는데요. 짙은 붉은색 피부에 조류 깃털로 원주민 전통 머리 장식을 한 형상입니다. 지난 1933년 이후 이런 팀 이름과 함께 관련 문양을 사용해서 올해로 87년째인데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실 레드스킨스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전부터 계속 이어졌죠?
네, 원주민 부족들이 레드스킨스 구단 측에 명칭 교체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구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직접 원주민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일인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레드스킨스 팀 이름이 특정 인종 집단을 불쾌하게 만드는 역사적, 전통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레드스킨스 구단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레드스킨스 팀 이름은 인종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특정 집단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도 아니며 단지 팀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구단 측 변호인인 레니 데이비스 변호사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따라서 팀 이름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후 원주민 부족들의 요구로 연방 특허청이 레드스킨스 상표 등록을 취소하자 구단 측이 반발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구단 측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결국 이름을 바꾸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네, 후원 기업들의 압박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레드스킨스 후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임장을 만들어서 구단 측에 후원 중단 의사를 비롯한 압박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스포츠 용품인 업체인 나이키, 또 식음료 업체인 펩시 등 유명 회사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물류회사 페덱스가 여기 합류한 직후에 구단 측이 명칭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하겠다고 이달 초 밝히기 이르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대선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두 후보 진영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이런 정치 광고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08년 대선 정치 광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정치 광고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시기 가운데 하나로 또 2008년 대선을 들 수 있습니다.
With the primary battles over, Barack Obama is focused now on his Republican opponent, John McCain.
이해 선거에서는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와 대결한 민주당 바락 오바마 후보 진영이 내보낸 광고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해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 진영의 구호는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Yes, we can이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2008년은 미국의 여러모로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탓에 미국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등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오바마 후보가 들고 나온 공약이 바로 변화와 희망이었습니다.
What the naysayers don't understand is that this election has never been about me. It's about you.
변화와 희망을 강조하는 오바마 후보의 광고는 흑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이자 한때 마약을 하며 방황하던 시절을 극복한 인권 변호사로 또 정치인으로 인간 승리를 이끌어낸 극적인 인생 이야기와 합쳐져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통해 볼 수 있는 오바마 후보의 연설은 명쾌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그런 연설의 마무리는 항상 Yes, we can이었습니다. 이는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찬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의 정치 철학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됐습니다.
It was a creed written into the founding documents that declared the destiny of the nation. Yes, we can.
2008년 1월 오바마 후보의 연설을 들은 팝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의 리더 가수 윌 아이엠은 크게 감동하고 전설적인 미국 가수 밥 딜런의 아들이자 감독인 제시 딜런과 함께 Yes, we can이라는 뮤직비디오의 형태의 지지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물론 가수 존 레전드, 재즈 피아니스트 허비 헨콕,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카림 압둘자바 등 무려 4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이 무료로 출연하면서 이 광고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so... 이 광고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약 2,4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광고는 오바마 후보 진영과는 무관하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광고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08년 대선 정치 광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Boys Like Girls의 노래죠. 당신의 영원함, 즐거움, 모든 것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Be Your Everything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not make it complicated. We got a story. I'm about to change the ending. You're perfect for me. Come on and just a friend so we can just stop pretending no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LA는 해외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 국민이 되는 마지막 관문인 시민권 선서식도 매달 대규모로 열리곤 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대면 업무가 한동안 중단됐고요. 이에 따라 3월 말부터 시민권 선서식도 중단됐습니다. 이 3개월간의 정치 끝에 드디어 LA에서 이 시민권 선서식이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권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LA의 드라이브 드루 시민권 선서식.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LA에 거주하는 시민권 대기자 수백 명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민권 선서식을 그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체가 점점 심해지자 LA에선 드라이브 드루 시민권 선서식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보통 식당 같은 곳에서 차에 탄 채로 주문한 음식을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민권 선서식에 도입된 겁니다. 추첨을 통한 영주권, 일명 영주권 복권에 당첨된 마지드 씨는 지난 2012년 이란에서 온 이민자인데요.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드디어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LA에서 진행되는 시민권 선서식은 워낙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민권 선서를 꼭 하고 싶었는데 바라던 대로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드라이브 스루로 하니 물론 행복하긴 하지만 꼭 맥도날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요. 근사한 행사장도 아니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진행하는 선서식에 좀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들으며 시민권 선서를 하는 걸 꿈꿔왔다는 겁니다. 비록 그 꿈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옷은 멋지게 갖춰 입고 왔다며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시민권 선서식이 열린 곳은 대형 주차장인데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듣고 국가도 따라 부르게 되고요. 또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된다고 미 연방 이민국의 클레어 니콜슨 씨는 설명했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할 순 없지만 시민권 선서자들에게 최대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성조기와 색띠도 곳곳에 걸어놓았다며 신생 미국인들을 맞이하는 일에 직원들도 기분이 고조됐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미국 성조기와 시민권 증서 등을 손에 들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시민권 선서식은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는데요. 매일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있고요. 선서식에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I understand because of the people's safety and my safety. I understand.
이날 미국 시민이 된 데이지 씨는 지금은 사람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민권 선서식이 진행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요.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도 좋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 미국인이 된 것이 무척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시민권 선서식 풍경은 이전과 달라도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되는 것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들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고요. 파란색 미국 여권을 들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온라인 미팅의 초대 손님, 염소.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화상 모임이나 회의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화상 모임을 하면 할수록 뭔가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동물보호농장인 스윗팜에 사는 염소 후버는 요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쁩니다.
Hi, Hoover.
화면에서 후버의 얼굴이 나오자 사람들은 이름까지 부르며 환영해 주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농장을 찾지 못하자 농장의 동물들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When COVID-19 happened, we had to rethink how we were continuing to execute.
스윗팜의 공동 창업자인 네이트 셀 피터 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문객들을 받지 못하게 됐고 그러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했는데요. 농장의 운영도 돕고 또 유기동물에 관한 교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염소나 소, 양 등 동물을 온라인 모임에 초대하는 일명 Goat2Meeting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00달러 정도를 내면 온라인 회의에 스윗팜의 동물이 초대 손님으로 참석하는 건데요. 오랜 재택근무로 지친 사람들에겐 비록 컴퓨터 화면이긴 하지만 자연에서 뛰노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고투투미팅을 통해 모인 돈은 스윗팜이 구조한 유기동물들의 정착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스윗팜에 오게 된 동물들은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데요. 축산 농장이나 동물 매매 시장, 닭싸움 시합장 등에서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스윗팜은 고투투미팅을 진행하는 동안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사고 또 재배하는지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요리법도 시연합니다. 네이트 씨는 이런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육류 사업과 비위생적인 재래시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하네요.
After Sweet Farm made this possibility, I decided that would be a really good thing to.
채식식품 회사인 리벨리우스 푸드의 크리스티 미들턴 부회장은 스윗팜이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동참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회의 분위기도 띄우고 또 스윗팜의 이런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하면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Goat2Meeting은 회의 참석자들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기쁨을 줍니다.
Along the bottom, I could see everybody's video, and I could hear kids in the background going, "Mom, look at that goat, or look at that cow."
온라인 회의에서 스윗팜의 동물들을 초대한 일레인 씨는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뒤에서 아이들이 "엄마, 저 염소를 보세요, 소를 보세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정말 멋진 경험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런 농장 동물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거기다 집에서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런 동물을 볼 수 있으니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We're happy that we can share it with people. It puts smiles on people's faces. They can get out, stretch their own wings, even if it's through a video screen.
네이트 씨 역시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이 즐겁다고 했는데요. 비록 화면상이지만 동물들과 함께하며 질문도 주고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때 Goat2Meeting은 우리는 하나고 늘 함께한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Hey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start today's lesson. 오늘 배울 표현은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인데요. 지구의 표면에서 지워버리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요. 오늘도 뉴스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easles is a disease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Just like smallpox was.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에서 완전 사라지게 하다, 즉 완전히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 비슷한 표현으로는 completely get rid of 혹은 eradicate이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Measles is a disease. 홍역은 질병입니다.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그래서 완전 박멸이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completely eradicated. Just like smallpox was.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그러나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에도 불구하고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홍역이 컴백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Let's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Measles is a disease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just like smallpox was.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If a nuclear war breaks out,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If a nuclear war breaks out, 만약 핵전쟁이 난다면,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완전히 사라질 거야. If a nuclear war breaks out,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Expert warned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by rising sea levels. Expert warned,
전문가는 경고했다.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By rising sea levels, 해수면 상승에 의해. Expert warned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by rising sea levels.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완전히 없애다,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 라는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